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예배를 평일, 금요일 밤에 드린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아마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또 LA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도 거르시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이 자리에 사모하셨는데, 또 예전같이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때에는 우리 몸도 마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그 토양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 다섯 번째 살피고 있는 것인데요.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된그 배경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한 그 환란과 그 박해라는 토양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정체성이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또 다른 이제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거든요. 이 거대한 세상 권세의 핍박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죠. 그런 핍박을 받고 또 오늘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큰 흉년이 그 모든 지역에 다 다가오게 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은 서핑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국에 산 지만 한 2년 반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서 가까운 실비치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근데 선셋을 이제 보려고 갔는데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도 이 한국처럼 꽃샘추위 같은 게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거기 한번 끝까지 한번 갔다 와보자. 그러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 이렇게 추워서 이러고 가는데 그 피어 밑에서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이 차가운 물에.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같이 이 보통 사람이 그 추운 바다 한 가운데에서 그 성난 파도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죠. 우리한테는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큰 파도에 부딪혀서, 우리가 그냥 물 속에 그냥 곤두박질 쳐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서퍼들은 그렇지 않죠. 그거 즐기려고 나온 사람이 사람들. 파도가 오면 우리는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흥분해요. 그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희열을 느낍니다.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가르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가르면서 그렇게 즐기는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 그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파도가 오잖아요. 근데 그 파도에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곤두박질 치지 않아요. 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속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전혀 다른 구별된 그런 비전과 뿌리와 소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내쫓기듯 갔던 사람들이 그 물속에 빠지지 않고 곤두박질치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이 큰 제국 안에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또 유대인들이 주는 것과 또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박해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서핑으로 예를 들면 다른 모양의 파도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더 즐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큰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파도가 오죠. 그것도 얼마나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멋지게 이겨내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때 증명되는 것이. 그래서 그 소식을 선지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흔히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바울서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정경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귀를 보여주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참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그것은 선지자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교회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쁜 소식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말이 그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담대합니다. 그것을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흉년의 소식을 전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로 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신 그대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도 한번 등장을 하죠.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마게도냐와 그 밑에 이제 아가야 지역과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한번 찍고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로 가서 마지막 여생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를 들려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곱 집사 중에서 빌립의 집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그가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갑자기 이 아가보가 그 집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금 묶고 얘기하는 거죠.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고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누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주변의 형제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뜻이 있었어요. 결국 로마로 가기 위한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내 수족이 결박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서 결박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되고 죽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누구를 위해서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주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는 항상 사나 죽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결박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가보가 주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죠? 바울에게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항상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를 결박된 채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그가 옮겨진 것이에요. 만약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를 죽이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바울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받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결박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울질하거나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성령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만약에 아가보가 곧 이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나쁜 소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흉년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정한 그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28절 마지막에 그대로 됐어. 정말 그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황제인데 그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 황제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로마의 그 권역에 여러 번 큰 기근과 흉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기근이 AD 45년에서 48년까지 이어진 약 한 4년간 지속된 그런 환란이었어요. 4년 정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주변의 나라까지 다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먹는 것에 있어서 풍성하게 먹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 나일강 물이 이게 풍성했기 때문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애굽 사람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기근의 고통을 겪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환란을 어떻게 멋지게 극복하는가? 마치 파도를 타듯이. 2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다. 날마다 또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기근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기근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죠. 그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죠.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임했던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들도 기근을 겪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에 민감합니다.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점점 작년 대비,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본전 생각이 나죠. 올해 소출이, 매출이, 소득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부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돕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계의 성도들은 본인들도 지금 힘겨운 기근을 겪고 있어요. 근데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어렵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2년 전 대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결박되는데 거기 간다 그랬어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이미 각오했느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렵지만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만큼 임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무엇으로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밭 있는 자들은 밭을 팔고 집 있는 자들은 집을 팔고, 그래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무엇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권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들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보여서 그들을 위해서 내 밭과 집을 팔고 그렇게 통용하여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은혜가 나타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부조는 이제 구제 헌금을 각출해서 그것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원과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이 본성이 그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본성이 있죠. 그게 자기 생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원을 끌어당기고 물질을 끌어당기고 명예를 끌어당기고 권력을 끌어당기고 이익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해요. 이제까지 주인이 되었던 그 생에 대한 집착과 탐심과 정욕들이 이제 진정한 왕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욕심들이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내게로 끌어당겼던 그런 물질과 이 자원들이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조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은혜가 있고 내 속에 주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길을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다 내어버리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늘의 것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어요. 중풍병자를 만나면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만나면 그를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 것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게 된 큰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많은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는 세상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성찬식도 하게 되고 또 찬양대는 특별하게 찬양을 준비하죠. 몇달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때라서 그렇게 다할 수는 없지만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잘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니 자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막연한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유월절 다가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직전에 어떤 사람을 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귀를 타시기 직전에 만나셨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실 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죠. 그 직업만 봐도 그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갓 만났어요. 초신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남의 것을 이 갈취하고 착취하듯이 빼앗아야 자기 유익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는 그런 지위였죠. 그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 이제 왕노릇하게 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가 오니까 자기 생에 대한 그 집착, 탐심, 물질에 대한 그 욕심과 정욕들이 다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초신자입니다. 많이 서툴죠?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하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전까지 삭개오에 있어서 남이란 다른 사람이란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눈이 바뀌어요, 은혜가 임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떤 감상에 빠지거나 어떤 막연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동시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내 물질이나 내 지갑까지도 함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 인격이 다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너 그렇게 해라, 너 그게 맞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은혜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남은 나 자신입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동등하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동등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와 남이 이제는 구분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동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며 헬라인이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합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환난,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환난이에요. 왜? 이미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 파도에 곤두박질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파도를 믿음으로 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이 날에,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때 환란을 내려주시고 그 환란의 2년차를 맞이하게 하시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한 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작정했어요. 본인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다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내 발과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막연한 그런 감정을, 정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헛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누리는 영생도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매임받지 않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란에 고꾸라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신분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꼭 닮은 우리 사역의 팀이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잖아요. 네, 다비다라는 팀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 반찬을 드리고 또 자녀들이 또 멀리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또 친지들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사역을 다비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기를 들으면 받으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나 그 사역에 그리고 그 다비다 팀에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다 말 못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 반찬 이 가져다 주는 거 그렇게 큰 일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느끼시는 건 그렇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데. 왜 그래요? 반찬 주는 것도 작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하여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다비다가 장을 보면서 또 남들 모르게 또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또 나무를 다듬고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또 다음 우리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은혜들이 그대로 전달돼요. 근데 그 은혜가 또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다비다 그 팀에 머무르고 그 은혜가 같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환난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능하고 강하고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같은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작은 이제 막 생긴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도 힘을 다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크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헌신과 사랑, 돌봄과 나눔,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 위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